SBS 한국어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SBS, a world of difference. You're with SBS Korean on mobile, online, and on radio.
여러분께서는 지금 휴대전화, 온라인, 그리고 라디오를 통해 SBS 한국어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땅의 전통적 소유주인 쿠린 부족의 우준주리 워룽 주민들과 이 부족의 전현직 원로들에 대한 담례 인사를 전합니다. 이와 함께 이 땅의 토착 소유권자인 모든 호주 원주민 및 토레스협 군도민께도 존중의 마음을 표하고자 합니다.
호주 전역의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온라인으로 호주 공영 SBS 한국어 방송을 찾아주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2월 2일 화요일에 SBS 한국어 프로그램 시드니에서 인사드립니다. 오늘 방송의 진행을 맡은 프로듀서 김하늘입니다. 갈수록 임대료는 올라가고 집 사기는 더 어려워지면서 서민 경제가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선 집값을 잡기 위해 주택과 아파트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주택 공급이 늘어나곤 있는 것 같은데 집값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고 느낀 적 있으신가요? 그 생각이 꼭 틀린 것만은 아닐 겁니다. 일부 전문가들에 따르면 공급이 늘어나면 집값이 내려간다는 공식은 꼭 들어맞진 않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뉴스 후에 이어지는 데일리 오버뷰 두 번째 순서, 친절한 경제에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데일리 오버뷰 첫 순서 익스플레이너에선 에어버스 전 세계 리콜 사태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오디오 책갈피에선 청춘의 희망과 허상을 그린 이효석 작가의 벽공무한 소개해드립니다. 그럼 2025년 12월 2일 화요일 방송 먼저 뉴스로 시작합니다. 홍태경 프로듀서입니다.
2025년 12월 2일 화요일 SBS 한국어 뉴스 간추린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에어버스가 전 세계 6천 대 항공기의 긴급 점검을 실시하며 대규모 운항 지연이 발생했고 호주에서는 제스타 항공편 수십 편이 취소됐습니다. 150명 이상 사망한 홍콩 고층 아파트 화재와 관련해 부실공사 의혹이 제기되며 경찰이 과실치사 혐의로 13명을 체포했습니다. 유엔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이 호주의 구금 및 감독 제도를 점검하기 위해 12월 1일부터 12일까지 공식 방문에 나섭니다. 고국에서는 여야가 728조 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에 극적으로 합의해 오늘 본회의 처리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상이 간추린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재심을 기다리고 있는 학생비자 신청 건수가 5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재심재판소의 마이클 호킨스 사무국장은 적체돼 있는 학생비자 재심 처리를 위해 재판소에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비자 신청은 연방 내무부가 처리하지만 일부는 재심을 위해 재판소로 이관됩니다. 호킨스 국장은 현재로선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Okay, well, there's not a lot of triaging going on because we simply don't have the resources to attack the study.
호킨스 사무국장은 유학 비자 관련 인력을 충원할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이 많진 않으며 학생 비자와 보호 비자 발급에 전념하기 위해 정규직 약 98명의 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연방정부가 새 국가인공지능 계획의 하나로 인공지능 안전연구소 설립에 2,990만 달러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팀 에어스 연방 산업부 장관과 앤드류 찰튼 연방 과학기술 디지털 경제 담당 부장관은 2026년 초 출범을 목표로 예산을 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미래 AI 투자 유치의 중심지로 호주의 위상을 높이는 한편 혁신과 잠재적 위험으로부터의 보호 사이에 균형을 유지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항공기 제조사 에어버스가 수천 대의 항공기 운항을 긴급 지시함에 따라 전 세계 항공기 지연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약 6천 대 항공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며 대부분 간단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호주에서는 이번 일로 제스타 항공편 수십 편이 취소됐습니다. 에어버스는 지난 10월 A320 항공기가 갑작스러운 고도 하락 후 플로리다에 비상 착륙하는 사건 이후 조사 과정에서 태양에서 발생하는 우주 방사선 때문에 소프트웨어 결함이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블룸버그 항공 베네딕트 카멜 특파원은 그러나 이 문제가 사라지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mean, software is susceptible to this, and the higher you fly or the higher you are.
카멜 특파원은 소프트웨어가 이러한 문제에 취약하며 고도가 높아질수록 공기 중을 맴도는 미세 입자에 더 많이 노출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항공기 제조업체들은 견고한 소프트웨어를 구축하고 최대한 많은 중복성을 구현해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유엔 산하 자의적 구금 실무 그룹 대표단이 교도소와 경찰서, 청소년 구금 시설의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12월 1일부터 12일까지 호주를 공식 방문합니다. 호주 수도인 ACT와 뉴사우스웨일즈주, 노던 테러토리 그리고 서호주를 방문하는 이들 대표단은 정부 관계자와 독립 감독 기관 그리고 시민 사회 단체들과 만나 호주의 이민자 구금 정책이 인권법을 준수하는지 평가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법률과 학계 그리고 시민단체들은 해외 구금이나 감독 관련 문제 그리고 장애인과 트랜스젠더 아동 등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모두를 위한 인권단체의 대표인 앨리슨 베티슨 변호사는 구금 시설의 실태를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 am still monthly finding people in Australia's immigration prisons who are impacted by.
베티슨 변호사는 아직도 매달 호주 이민자 수용소에 구금돼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있다면서 2023년 11월 고등법원의 NGYQ 판결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을 식별할 적절한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2년 넘게 지난 지금에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로 인해 아무런 이유 없이 자의적인 구금을 한 행위에 더 많은 혈세를 낭비한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50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홍콩 고층 아파트 화재 사건과 관련해 현지 경찰이 용의자 13명을 체포했습니다. 피해가 발생한 건물이 일부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밝혀지는 등 부실 공사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관계자들은 화재로 불탄 4개의 타워에서 채취한 방충망 샘플 20개 중 7개가 화재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홍콩 경찰 찬퉁 국장은 체포된 사람들이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4시간 수색 작전을 펼치고 있다는 퉁 경찰국장은 40세에서 77세 사이의 남성 12명과 여성 1명을 포함한 13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체포했으며 체포된 사람들에게는 검사관, 엔지니어링 컨설턴트, 2급 엔지니어링 회사 그리고 2급 엔지니어링 회사 관계자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SBS 라디오 한국어 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국 정치권 소식입니다. 여야 지도부가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는 감액하지 않기로 한 대신 AI 지원과 정책 펀드, 예비비 등 일부를 감액하기로 하면서 타협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르면 오늘 오후 4시에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을 넘길 계획으로 자정 안에 처리할 경우 5년 만에 법정 시한을 준수한 사례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한편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두고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진행됩니다. 특검은 추 의원이 계엄의 위헌 위법성을 알고도 윤석열 전 대통령 협조 요청에 따라 국민의힘 의원들의 해제 표결 참여를 고의로 방해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계엄 1년이 되는 내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국내 소식입니다. 서호주 남부에서 산불 진압 작업 중이던 한 남성이 불길에 휩싸여 숨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현지 시간 오늘 오후 2시 20분쯤 서호주 웨스트 리버 지역에서 위협적인 화재 신고가 접수됐으며 60대 남성이 방화선 작업을 하던 중 차량이 갑자기 불길에 휩싸였고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호주 화재 비상서비스 본부는 남해안 고속도로 일대에 여전히 짙은 연기가 뒤덮여 있으며 인근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위협이 계속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서호주 일부 지역에는 전면 불 사용 금지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호주인의 개인 평균 부채가 지난해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비교 사이트 캔스타가 실시한 전국 설문조사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호주인의 평균 개인 부채는 지난해 15,179달러에서 올해 17,634달러로 늘었습니다. 반면 부동산 부채를 제외한 개인 부채를 지닌 호주인의 비율은 35%에서 33%로 줄었습니다. 개인 부채가 늘어난 이유로는 신용카드 사용 요금의 증가와 물건을 먼저 구매하고 일정 기간에 걸쳐 분할해서 내는 선구매 후 지불 결제 방식의 확산, 그리고 교육비 관련 부채 증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캔스타가 매년 호주인 2,000명을 대상으로 벌이는 이번 여론조사에서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로는 여전히 주택이 꼽혔고, 식료품비와 전기, 가스요금이 뒤를 이었습니다. 호주의약품관리청 TGA가 제2형 당뇨병과 비만 치료에 사용되는 오젬픽 약물에 대한 안전경고지침을 발표했습니다. TGA는 GLP-1 수용체 작용제로 알려진 오젬픽에 대한 제품 정보를 업데이트하면서 잠재적인 자살 충동 위험 증가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이 약물은 당뇨병 치료를 위해 주 1회 주사로 투여되지만 체중 감량에도 널리 사용되면서 유명인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TGA는 해당 약물을 복용하는 환자는 우울증이 생기거나 악화되고 자살 충동이나 기분이나 행동에 비정상적인 변화가 나타나면 의료진에 즉시 알릴 것을 권고했습니다. 서호주 정부가 원주민과 공동 관리하는 공원들에서 원주민 레인저들의 활동 영역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호주 중북부 카스코인 지역에서는 공원 확장을 비롯해 새로운 공원을 개발 중이며 원주민 문화 지식을 바탕으로 토지 관리와 보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호주 정부와의 협정을 통해 잉가르다 부족은 원주민 토지 관리 방식에 대해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됩니다. 잉가르다 쪽의 부레인저인 레슬리 스노볼 씨는 NITV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일이 본인에게는 큰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Working on a place where my ancestors would be and still are is
스노볼 브레인저는 조상들이 살았고 지금도 살고 있는 이곳에서 일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라면서 그들이 살았을 이 땅을 걸을 수 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연결돼 있다고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환율 정보입니다. 오늘 호주 외환시장에서 호주화 1달러는 매매 기준가로 미화 65센트에 한국 원화로는 962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호주의 주요 도시 내일 날씨 전해드립니다. 시드니 대체로 맑겠습니다. 11도에서 낮 최고 28도. 멜번 오전에 구름 많겠고 오전 10도, 낮 기온 30도. 브리즈번 대체로 맑은 날씨 예상됩니다. 17도에서 29도. 퍼스 오전에 구름 끼겠고 17도에서 24도. 애들레이드 14도에서 29도로 건조한 날씨 예상됩니다. 캔버라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7도에서 낮 기온 29도. 호바트 오전에 구름 끼겠고 11도에서 24도. 다윈 대체로 맑겠습니다. 27도에서 낮 최고 33도. 서울은 내일 기온 낮아져 춥겠습니다. 아침 영하 8도, 낮 기온 영하 1도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2025년 12월 2일 화요일 SBS 한국어 뉴스를 마칩니다. 뉴스 진행의 홍태경입니다.
The SBS Korean program's daily overview looks into issues in Australian politics, society, and economy right after the news every weekday.
호주와 한국, 그리고 세계를 하나로 잇는 호주 공영 SBS 한국어 프로그램. 뉴스 후에 이어지는 데일리 오버뷰, 문화, 경제, 사회, 교육 전반에 걸친 다양한 이슈를 깊이 있는 시선으로 전해드립니다. 데일리 오버뷰 오늘 첫 순서 익스플레이너로 문을 엽니다. 우리 생활에 도움이 될 정보와 사람들을 좀 더 쉽게 설명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에어버스의 A320 계열 항공기에서 소프트웨어 문제가 발견돼 대규모 리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국내 항공사 중에는 제스타가 가장 큰 영향을 받았는데요. 어떤 이유로 대규모 리콜 명령이 내려졌는지, 국내 항공사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 익스플레이너에서 살펴봅니다. 박성일 프로듀서입니다.
익스플레이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항공기로 알려져 있는 에어버스의 여객기 A320 패밀리 기종. 네, 소프트웨어 오류로 대규모 리콜 사태를 빚은 에어버스 A320 때문에 지난 주말 전 세계에서 수천 대의 비행기가 일시적으로 발이 묶였습니다. 미국 항공사 제트블루 여객기 비상착륙 사건 조사 과정에서 급강하를 비롯한 비행 안전에 심각한 이상을 미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문제가 발견이 됐는데요. 유럽연합 항공안전청은 전 세계 항공당국에 문제가 된 소프트웨어를 교체하거나 수정해야 한다는 긴급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지난 10월 3일 제트블루가 운행하는 A320 항공기에서 컴퓨터 오작동으로 인한 기내 제어 문제가 발생했고 비행기가 급강하해 조종사들이 플로리다 템파에 항공기를 비상 착륙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네, 제스타의 수석 조종사인 타이론 시메스 씨는 토요일 멜번 공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제스타 항공편이 영향을 받고 있다며 오늘 추가 운항 중단이 발생하고 내일도 약간의 운항 중단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메스 씨는 엔지니어링 팀이 비행기에 탑재된 컴퓨터의 소프트웨어 상태를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탑승을 해서 그 과정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시메스 씨는 제스타 항공이 85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고 A320 항공기 중 34대에서 징후가 확인됐다며 비행 제어 시스템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심각한 문제이고 우리는 이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제스타 대변인은 토요일 오후 일부 항공기에 이미 변경 사항이 적용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대변인은 오후 3시 30분 현재 영향을 받은 34대의 항공기 중 20대가 운항을 재개할 준비가 됐다며 나머지는 11월 30일 일요일에 운항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변인은 이어서 일부 운항 지연이나 취소가 있을 수 있다며 추가적인 장애가 발생할 경우 소셜미디어와 이메일을 통해 고객에게 연락을 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변인은 안전이 최우선 과제라며 문제 해결 과정에서 인내심과 이해심을 가져주신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스는 버진 오스트레일리아의 지방 항공사업 부문에서 4대의 A320편이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버진 오스트레일리아 대변인은 SBS 뉴스에 버진 오스트레일리아나 지역 항공사 운영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SBS 뉴스는 또한 퀀타스 항공의 경우에는 이번 리콜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87년에 처음으로 비행을 시작한 A320 기종 6,440대를 포함해서 현재 전 세계에서 약 13,000대의 A320 패밀리 기종이 운항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A320 기종을 가장 많이 운항하는 4대 항공사로는 아메리칸 항공과 델타 항공, 또 제트블루와 유나이티드 항공 등 모두 미국 항공사들입니다. 아메리칸 항공은 480대의 A320 기종 중에 약 340대가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최대 항공사인 ANA 홀딩스는 에어버스 A320 리콜로 인해서 토요일에 65편의 항공편을 취소했다고 발표했고요. 또 독일의 루프트한자와 인도의 인디고를 포함한 다른 항공사들은 수리를 위해서 잠시 비행기를 운항 중단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 리콜은 에어버스 55년 역사상 가장 대규모의 리콜 사태라고 할 수 있는데요. A320이 보잉 737을 제치고 가장 많이 인도된 기종으로 선정이 된 지 몇 주 만에 나온 발표이기도 합니다. 에어버스는 강한 태양 복사선이 비행 제어 기능에 중요한 데이터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며 소프트웨어 혹은 하드웨어 교체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2025년 12월 2일 한국어 프로그램 함께하고 계십니다. 데일리 오버뷰 이어지는 순서는 한 주간의 경제 이슈를 친절하게 설명해드리는 시간, 친절한 경제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공급이 늘어나도 집값이 안정되지 않는 이유를 그린스퀘어 개발 사례와 전문가 분석을 통해 알아보고 필요한 대안을 짚어봅니다. 홍태경, 박성일 프로듀서입니다.
우리 생활에서 알아두면 좋은 경제 이슈를 모아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SBS 오디오 팟캐스트 친절한 경제에서 궁금증을 풀어보세요.
다양한 경제 이슈 친절하게 풀어드리는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네, 오늘 친절한 경제에서는 최근에 다시 주목받고 있는 주택 공급과 또 주택 가격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호주 각지에서 아파트 건설이 늘고 있고 또 정부와 지자체는 공급을 늘리면 집값이 내릴 것이라는 기대감을 자주 피력하는데요. 하지만 과연 더 많은 아파트는 곧 더 저렴한 집값이라는 이 공식 성립이 될까요? 네, 최근 SBS 뉴스가 전한 분석에 따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그 이유를 홍태경 프로듀서와 함께 차근차근 정리해 보겠습니다. 홍태경 프로듀서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발표된 자료를 보면 아파트 승인 건수가 상당히 늘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부터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이번 주 발표된 수치에 따르면 아파트 건축 허가 건수가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호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9월에 5,430채의 아파트가 승인됐는데요. 이는 2022년 12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9층 이상 고층 블록의 건설도 허용됐고 고밀도 주택 공급이 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공급 증가가 즉 선택지가 확대되고 또 집값이 안정되거나 또 하락한다 이런 흐름이 만들어지는 듯한데요.
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공급 확대는 해법이다 이런 기대를 품어왔죠. 하지만 전문가들은 공급 확대가 곧 집값 하락으로는 이어지지 않는다는 분석입니다.
네, 그런데 뭐 이런 고층 아파트 단지 개발을 위해서 지방의회가 또 토지 용도 변경까지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네.
과연 이런 개발 방식이 실제로 집값 안정이나 하락을 가져오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죠.
그렇습니다. 지난달 SBS 뉴스와 인터뷰에서 이너웨스트 의회의 회의 참석자는 광활한 토지를 민간 부동산 개발업체와 투자자들에게 넘겨주는 것이 주택가격 상승 위기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지 않는다고 말했는데요. 즉 개발업자들의 목표는 수익일 뿐이지 서민의 주거 안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이 공급하는 아파트가 저렴한 가격과 임대를 보장할 가능성은 낮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단순히 용도를 바꾸는 과정 자체가 오히려 땅값을 올리고 또 주택 구매력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네.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네, 토지의 용도 변경 주택 구매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사례가 있습니다.
네.
토지의 용도나 구역을 재조정하는 리조닝이 오히려 땅값을 밀어올린다고 볼 수 있는데요. 시드니 시의회가 1990년대 과거 그린스퀘어 지역의 재개발 당시를 보면 산업 용지에서 주거 복합 용지로 토지 용도를 바꾸면서 땅값이 올라갔고요. 결과적으로 집값과 임대료도 크게 뛰었습니다. 당국의 용도 변경이 토지 가치를 상승시키면서 결국 주거 공급 확대의 명분으로 리조닝이 이루어졌지만 토지 가치 자체가 오르면서 오히려 집을 사거나 임대하려는 사람들의 부담은 줄질 않았던 겁니다.
그렇군요.
네, 네. 2012년 당시에 그린스퀘어 저렴한 주택 이 프로그램 보고서는 이러한 부동산 가격 상승 압력이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구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주택 구매 및 민간 임대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지금 이야기하신 이 그린스퀘어 사례처럼 재개발이 진행이 되면 해당 지역의 인구 구성이나 임대료도 많이 변화할 수밖에 없는데요. 구체적인 뭐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네, 이 재개발의 목표 중 하나는 사회적으로 다양한 인구를 유지하는 것이었는데요. 보고서에 따르면 처음 5년에서 10년 동안 그린스퀘어와 알렉산드리아, 비콘스필드, 워털루, 제틀랜드, 로즈베리를 포함한 주변 교외 지역에서 고소득 직업과 고소득 인구 비율이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인구조사 자료에 따르면 연소득 5만 달러 이상 가구의 비중은 1991년 15.1%에서 5년 후인 1996년에 21.6%로 증가한 건데요. 중간 임대료도 또 단 1년 만에 주당 25달러가 상승해서 1997년 6월에 195달러에서 이듬해 6월 220달러로 올랐습니다. 반면에 광역 시드니 지역의 임대료는 200달러에서 210달러로 10달러만 상승했었거든요.
네.
중간 임대료는 원래 5개의 교외 지역보다 약간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광역 시드니 지역의 임대료 상승폭이 더 낮았던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 상황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 시드니시가 저렴한 주택을 할당하는 정책도 도입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나요?
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회는 저소득층 및 중소득층 가구를 위한 지역 주택 공급자가 약 330채 주택을 계속 소유하도록 하는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이제 개발 업체들은 주택 개발의 3%를 저렴한 주택으로 할당하거나 이를 위해서 금전적인 기여를 해야 하는 겁니다.
네.
시드니 시 대변인은 SBS 뉴스와 인터뷰에서 이 지역에 254채의 저렴한 공공주택이 건설됐고 500채가 추가로 승인됐다고 밝혔는데요. 이 주택들은 자격을 갖춘 가구의 가구 소득의 약 30% 수준으로 임대하게 됩니다. 저렴한 주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티 웨스트 하우징은 일반적으로 총소득이 13만 8천 달러 미만인 가구로 가격을 제한하지만 지역과의 연계성 등 다른 요인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전문가들은 여전히 아파트를 더 짓는 것만으로는 이 주택 구매력을 개선하기 어렵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네.
왜 이런 주장들이 나오는 걸까요?
네, 전문가인 리암 데이비스 도시계획 강사에 따르면 만약에 저소득층이나 중산층도 부담이 가능한 주택을 위해서는 단순히 아파트를 더 짓는 것으로는 아무 효과가 없다고 지적합니다.
네.
실제로 고층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이라 해도 임대료나 매매가가 결코 저렴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네, 뭐 그렇다고 해서 공급 확대가 전혀 의미 없다는 이야기는 아닐 텐데요.
네.
일부 지역에서는 집값 상승률이 완만해지는 효과도 있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공급 확대가 전혀 의미 없다는 건 아닙니다.
네.
같은 기간 일부 아파트 단지가 밀집한 지역에서는 집값 상승률이 전체 평균보다는 다소 낮았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드니 일부 구역에서는 전체 평균의 상승폭보다 완만한 편이었다는 건데요.
네.
또 도시경제학자 테리 라운슬리 박사는 아파트가 다양한 주거 옵션을 제공함으로써 중간소득층이나 젊은 직장인들에게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거주수단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즉 공급은 일정한 완충 역할은 할 수 있지만 저소득층 혹은 가족 단위로 살기 좋은 주택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혜택이 미치기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공급이 되는 아파트 대부분이 방 하나 혹은 방 두 개짜리 위주라서
네.
이 가족 단위가 살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좀 더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많은 고층 아파트 개발은 사실상 원베드룸, 투베드룸 중심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가족들이 살기 좋은 쓰리베드룸 방 세 개짜리 이상 단위는 사실 드물다는 점이 지적이 됩니다.
네.
만약 오래된 단독주택이 허물어지고 그 자리에 원베드, 투베드룸이 아파트가 들어선다면 단독주택의 공급은 오히려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가족형 주택의 희소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건데요.
네.
이는 특히 자녀를 둔 가정들 또는 장기 거주를 원하는 세대들에게는 더 큰 불리함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네요. 네, 결국 핵심은 누구를 위한 주택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가 될 텐데요.
네.
네, 전문가들은 뭐 어떤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있나요?
네, 해결을 위해 전문가들은 단순한 아파트 공급 증가 이외에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강조합니다. 공공성이 포함된 의도적인 주택 정책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네.
단순 민간 개발이 아닌 정부나 커뮤니티 주택 제공자 주도의 저렴한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고밀도 개발지의 전체 주택의 일부를 서민과 중산층용으로 남겨두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요. 예를 들어 과거 그린스퀘어를 재개발할 때 지자체는 전체 개발 물량의 일부를 커뮤니티 주택으로 지정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가족을 위한 다양한 주택 형태를 확보해야 한다는 점 지적합니다. 단순한 원베드, 투베드룸 아파트뿐만 아니라 쓰리베드 이상 가족 단위 거주가 가능한 중형 아파트 혹은 타운하우스, 저층 밀도형 주택까지 포함하는 주거 다양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 계획을 할 때 단순한 단위수 늘리기보다는 누구를 위한 집인가를 기준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네, 단순히 아파트를 더 짓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정부가 나서서 사회주택과 또 저소득층, 중산층용 이 저렴한 주택을 함께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또 재개발 과정에서 토지 가격 상승만으로 이익이 돌아가는 구조를 바꾸는 정책 개입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처럼 이 아파트를 많이 짓는 것만으로 집값이 싸진다는 믿음은 현실과 다소 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급 확대와 함께 공공주택 확충, 그리고 공급 구조와 도시계획 전반적인 재편이 병행돼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까지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네, 오늘도 친절한 경제 함께해 주신 홍태경 프로듀서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SBS 오디오 팟캐스트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더 많은 정보는 sbs.com/korean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Daily Overview 마지막 순서, 한국어 또는 영어로 읽을 수 있는 책을 소개해드리는 시간, 오디오 책갈피입니다.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단편, 메밀꽃 필 무렵의 작가 이효석의 벽공 무한을 만나봅니다. 1930년대 청춘의 희망과 허상을 그린 이유석의 장편 벽공무화는 1940년 매일신보의 창공으로 연재됐다가 1941년 단행본을 출간하면서 지금의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2018년엔 영문판 엔드리스 블루스카이로도 소개된 작품입니다. 자세한 내용 유화정 프로듀서가 전해드립니다.
오디오 책갈피 책 속 한 문장 삶의 한 페이지 여러분의 마음 한켠에 작은 책갈피 하나 꽂아드려요. 안녕하세요. SBS 오디오 책갈피 유화정입니다. 소금을 뿌린 듯한 봉평의 하얀 메밀꽃밭.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단편 메밀꽃 필 무렵의 작가 이효석. 우리는 그를 서정적인 이미지로 기억하지만 그의 문학 세계는 훨씬 넓고 다양합니다. 오늘 오디오 책갈피에서 만나보실 장편 벽공무한도 그런 이효석의 또 다른 면모를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이 소설은 1940년 1월부터 7월까지 창공이라는 이름으로 매일신보에 연재됐고 이듬해 방문서관에서 단행본으로 나오면서 지금의 제목을 갖게 됐습니다. 2018년에는 영문 번역본 Endless Blue Sky가 영국에서 출간되기도 했습니다. 벽공무한이라는 책 제목은 끝없이 펼쳐진 푸른 하늘을 뜻하지만 작품 속에서는 단순한 낭만적 이미지가 아니라 그 시대의 청년들이 멀리서 바라보던 손 닿지 않는 희망을 상징하는 표현에 가깝습니다. 1930년대 말 일제강점기의 조선의 청년들은 꿈을 펼칠 기회도 내일을 확신할 미래도 갖기 어려웠습니다. 하늘은 아무리 넓게 열려있는 듯 보여도 정작 손에 닿지 않는 그런 시대였죠. 한편 벽공무한에는 실제 당시 경성에서 열렸던 하얼빈 교향악단의 공연의 흔적도 담겨 있습니다. 1939년 3월 경성일보가 초청한 이 교향악단은 현재 서울시 의회 건물인 옛 부민관에서 성대한 연주회를 열었습니다. 베토벤 에그먼트 서곡, 베토벤 교향곡 5번 운명 등이 연주되며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무대만을 바라보며 물을 뿌린 듯 고요한 장내에 베토벤 운명의 선율이 우렁차면서도 고요하게 흘러왔다. 음악은 실생활의 감동을 전달하는 것일까? 사람들은 운명의 암시에 혼이 뽑힌 듯 고요 속에서 깊은 감동에 사로잡혀 있었다. 운명의 문은 열렸다. 닫혔다 하며 사람의 뜻대로 휘어지지 않는다. 그 무서운 의지에 휘둘리며 사람들은 다만 웃고 울 뿐이다. 수천의 청중은 운명의 곡조 속에서 자신의 운명을 비추어 보듯 웃고 혹은 울기 위해 온 셈이었다. 그 곡조를 따라 웃지 않으니 울지 않으니 과연 누구였으랴. 본문에서 밝히듯이 벽공무화는 이 문화적 사건을 모티브 삼아 이야기를 펼쳐갑니다. 실직 상태였던 주인공 천일만은 하얼빈 교향악단을 유치하는 신문사 업계를 맡게 되고 그 일을 계기로 만주행 열차에 오르게 됩니다. 하얼빈에 도착한 뒤 천일만은 믿기 어려울 정도의 행운을 잇따라 맞게 되는데요. 우연히 산 복권이 당첨되고 심심풀이로 참여한 경마에서도 상금을 타고 그곳에서 만난 러시아계 금발 여성과 사랑까지 이루게 됩니다. 불과 한 달 남짓한 짧은 시간 동안 직업도 돈도 그리고 결혼까지 모두 손에 넣으며 삶이 순식간에 뒤바뀌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 모든 행운은 노력이나 능력보다는 우연에 더 가까웠습니다. 소설은 이 급격한 성공을 통해 삶의 기반이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의 친구 유만해는 경성제대 법학부를 졸업한 엘리트이자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재산도 있는 금수저 인물이지만 한탕주의에 빠져 금광투자에 몰두하다 결국 몰락의 길을 걷습니다. 소설은 천일마와 유만해 두 인물의 대비를 통해 당시 청년들이 처한 사회 구조적 고립, 막혀있는 기회, 그리고 신기루 같은 희망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을 사실적으로 그려냅니다. 작품이 발표된 지 80여 년이 흐른 지금, 그 시대 청년들이 느꼈던 막막함은 지금 세대의 고민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비슷한 꿈을 품고 비슷한 불안을 견디며 보이지 않는 희망을 붙잡아 보려 애쓰는 모습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젊은 세대가 신기루를 붙잡을 수밖에 없는가? 이효석의 벽공무화는 그 구조적 배경을 일찍이 보여준 작품이 아니었을까요? 현실의 삶은 흐린 날도 때로는 갑작스러운 비바람도 찾아오죠. 그 속에서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는 일. 지금의 우리에게도 여전히 필요한 태도일 겁니다. 네, 오늘 오디오 책갈피에서는 조금 다른 시선으로 삶을 돌아보게 해주는 소설, 한국 근대문학을 대표하는 작가 이효석의 벽공무한을 만나봤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 한켠 작은 책갈피 하나 남겨드렸길 바라며 지금까지 요화정이었습니다.
www.sbs.com.au/korean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SBS 오디오 한국어 프로그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SBS 한국어 방송에선 다양한 소식들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순서 익스플레이너에선 에어버스 대량 리콜 사태에 대한 자세한 설명 들어봤고요. 이어서는 친절한 경제를 통해 주택 공급과 주택 가격의 상관 관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디오 책갈피에서 소개해드린 이효석 작가의 벽공무한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스마트폰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는 SBS 오디오 앱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 오후 4시에 SBS 3 라디오에서 생방송됩니다. 끝곡으로 김필의 그때 그 아인 들으시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 진행의 프로듀서 홍태경, 저는 김하늘이었습니다. 편안한 오후 되세요.
좋아요, 공유, 댓글, SBS 한국어 프로그램의 페이스북을 팔로우해주세요.